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미국도 한반도 안정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일 최대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민들에게 북한이 진로를 바꾸고 경제 상황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기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데이비드 멀패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지명을 발표하며 멀패스 차관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며 매우 중요한 이 자리의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순위는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이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멀패스 차관은 오랫동안 세계은행의 책임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외 원조를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잇는 국경 다리를 봉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베네수엘라 국가수비대가 5일 베네수엘라 우레나와 콜롬비아 국경 도시인 쿠쿠타를 연결하는 티엔디타스 다리에 유조 탱크와 화물 컨테이너를 배치해 도로를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5일 러시아 RT 방송과 인터뷰에서 원조 물품 전달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안 과이도 대통령의 입헌 정부를 인정하는 베네수엘라 고위 군 장교에 대해선 제재 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양국 간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다음 주 정부 관리들과 함께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 방문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미국이 협상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3월 2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90일 동안 협상을 벌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차지했던 영토를 모두 탈환했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대 장관회의에서 IS의 땅은 없고 그들은 패했다면서 시리아와 이라크가 IS로부터 이르면 다음 주 100%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연합군이 IS가 보유한 5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탈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IS와 싸운 용감한 시리아 주둔 미군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IS에 대한 압박이 멈춘다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IS 세력이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을 제안한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조약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새로운 조약에는 다른 나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새로운 군축 조약 체결을 위한 대화를 개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는 이런 제안이 구체화되고 문서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라의 진로 전환과 경제 발전 필요를 직접 말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 유지와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고려한 외교적 발언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pursued a diplomatic approach.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낮부터 밤 사이에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도에서 8도 정도 더 떨어지는 곳이 있고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정도 오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1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의 진로를 바꾸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을 김 위원장이 직접 했다고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6일 미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여전히 가능하냐고 믿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며 북한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북한이 진로를 바꿀 필요가 있고 경제 상황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일 최대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미국도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약속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개최가 확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진정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평양에 있는 자신의 팀원들이 이달 말 열리는 회담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시작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이 약속을 지키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고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이자 몇 주 뒤 베트남에서 진전시키고자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대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한 이후에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확정과 관련해 북한과의 모든 논의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계속 목표로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5일 폭스뉴스 방송 기고문에서 북한은 여전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2019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가 북한은 계속해서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은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여전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CVID를 향한 구체적 조치는 없었다며 이미 파괴됐거나 더 이상 쓸모없는 시설들을 해체하는 것은 이런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발사장 일부의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어 CVID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것은 지연과 불이행이라는 북한 정권의 표준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조건도 재확인했습니다.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 제402조항에 북한의 모든 핵 생화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 해제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과 국제제재 체제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들을 샅샅이 완전하게 해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기 1분 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한 이후에만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공들여 제재의 지렛대를 세웠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푸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이라며 효과적인 제재는 끊임없는 행동과 집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종이장에 적힌 단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강력한 양자 다자 간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하고 북한에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 대북 제재 부과의 한 방안으로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리드 액트에 담긴 완전한 대북 금수 조치를 제시하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자신이 주도 작성해 최근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은 북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상의 목표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올해 국정연설은 지난 1년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가 얼만큼 달라졌는지를 보여줬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외교적 발언을 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인권 탄압을 집중 부각하며 강하게 북한을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올해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국인 인질이 집으로 돌아왔고 15개월 동안 핵실험이 중단됐으며 미사일 발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달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만난다며 2차 정상회담 일정을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다분히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발언으로 진단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pursued a diplomatic approach with Chairman Kim Jong-un, and as we know, the next
정상회담이 가까워 오는 만큼 김 위원장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싱가포르 회담 후의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국정연설은 북한과의 협상을 약화하고 싶어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북한과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전혀 없는 가운데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 발언들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 makes it easier to solve problems if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especially in the case of North Korea, because Kim Jong-un obviously being a
특히 북한과 같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문제 해결이 쉬워질 것이라며 독재자인 김정은은 정부의 조치를 좌지우지할 결정권을 갖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클릭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분담금 인상 발언을 상기시키며 동맹에 대한 심각한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lthough it looks like the recent special measures agreement stalemate has been fixed because the White House fell off its earlier demands for much higher
비록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분담금 액수를 낮추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합의를 역사상 최악으로 평가하거나 고마워할 줄 모르는 동맹이 왜 분담금을 내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은 동맹국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에 공평한 몫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 동안 나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개혁에 착수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김 위원장에게 강력한 경제적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s going to lay out Vietnam as another example of the possibility.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 경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의 또 다른 사례로 베트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밝은 미래상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번영을 위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오랜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에 도이모이로 알려진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대외 개방과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나서면서 경제적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1995년에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2000년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베트남 경제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베트남과 북한 모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나라였다며 하지만 이후 두 나라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was the decision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first step towards getting a different kind of relationship.
베트남은 국제사회와 이전과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체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그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자력 갱생의 길로 나갔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초 베트남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재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최고 수뇌부에 사실상 베트남식 경제 번영의 길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President Trump believes your country can replicate this path. It's yours if you'll seize the moment. The miracle could be yours.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이 걸어간 길을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어 장관은 북한이 기회를 잡으면 베트남이 이룬 기적이 북한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베트남을 방문한 이용호 외무상은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총리와 비공개 면담에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베트남 경제를 연구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베트남 당국자들이 상호 방문을 통해 경험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경제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경제 개방과 개혁에 대한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에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전략적 변화에 나설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whether North Korea is ready to make the kind of large strategic change that Vietnam
북한이 1980년대 말에 베트남이 채택한 것과 같은 대규모의 전략적 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겁니다. 한미연구소의 닉시 선임연구원도 김 위원장이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n leadership and the elite still see dangers to themselves, to their political power,
북한 지도부와 엘리트들은 여전히 베트남식 경제개혁에 착수할 경우 자신들의 정치 권력이 위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닉시 산림연구원은 따라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착수할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이후 주변국들과의 정상 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만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다른 정상 외교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평양회담, 그리고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올 상반기 중 열릴 전망입니다.
네. 아직 이런 그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논의가 계속되면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 방문은 3월 말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그러니까 4월 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러시아 방문은 아직 가시권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가 열리는 5월 중 김 위원장의 방문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일정들이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걸까요?
협상 진전에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정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게 경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과 중국의 대북 경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베트남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서 베트남 국빈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경우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55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로 공산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룬 베트남의 성공 사례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 그 집권 6년 차였죠. 2017년까지만 해도 단 한 차례의 정상회담도 또 외국 방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달라진 이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오랜 맹방인 중국의 후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더욱 그렇지만 순조로울 경우에도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경제 협력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대립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비해서도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김 위원장은 올해 일본을 제외한 북핵 6자 회담 당사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게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만남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아베 총리는 새해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외교정책 목표로 정했는데요. 양측은 이미 베이징 등 제3국에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어떤 경제적 혜택을 받는데도 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일 관계가 정상화할 경우 일본은 식민지배 배상금으로 적어도 10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네.
또 대북 투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이후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 일본의 배상금과 대규모 투자는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 외교가 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진전을 이룰 경우 정상 외교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당장 경제 개발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는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평양 방문이 올해 실현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외교와는 별도로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의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방어책에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는 6일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에서 2019 미사일 방어 보고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대화와 관계없이 미사일 역량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see North Korea in addition to a vigorous nuclear program pursuing long-range missile development. North Korea has had a lot of long-range missile capabilities. We continue to see them advance those programs.
북한은 이미 활발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추구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루드 차관보는 또 지난달 발간된 2019 미사일 방어 보고서를 인용해 이미 북한의 미사일은 괌과 하와이 등 미국 태평양 도서들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으며 미 서부 등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방어 체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동향과 북한 과학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하와이 등 미국 영토 방어는 현재의 미사일 체계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was the planning design. That's the architecture requirement.
하와이의 미국인들은 북한 미사일에 겁먹을 필요가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할 것은 전혀 없다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설계 단계부터 미국 모든 영토에 대한 방어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등 적성국을 압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maintain the size and capabilities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s sufficient to stay ahead of the threat that we face from countries like North Korea and Iran.
미국은 북한과 이란 등의 위협을 봉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규모와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드 차관보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우주군이 창설되면 우주기반 요격 미사일 등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설 명절에 남북한 주민들의 여행 풍경은 매우 대조적이라고 유엔 전문가와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은 여행을 위해서 허가증과 뇌물이 필요하다며 이는 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함경북도 출신 희은미 씨는 최근 설 연휴를 맞아 일본을 여행했습니다.
우선은 명절 때는 남들 다 본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명절 때는 저희는 갈 곳이 이제 없는 거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서 뭐 만들거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여행을 좀 가는 편이죠. 젊은 친구들은 가까운 편 뭐 일본 아니면 겨울이니까 저기 동남아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몇백 달러 정도만 모으면 가까운 나라들을 쉽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이면 해외로 여행 가려는 젊은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또 다른 탈북민 애니 씨는 한국 여권을 통해 느끼는 자유가 아주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비행기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여권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국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영국의 한 저명한 법률업체가 지난달에 발표한 여권 지수를 보면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189개 나라. 이는 조사 대상 199개 나라 가운데 공동 2위로 한국 여권만 있으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사실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연휴 기간이 긴 추석이나 설 명절 때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한국인 142만 6천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 8% 증가한 것이며 특히 지난 2일에는 22만 5천 명이 공항을 이용해 1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공항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방송 매체들이 명절 연휴에 공항에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은 이제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꽉 막힌 도로 못지않게 명절 연휴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난 이들로 북적이는 공항 모습도 매년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이집트갑니다. 제가 이번에 한갑이고 친구 와이프가 한갑이라 가족들과 이태리 다녀옵니다. 미국도 한번 다녀오고 일본도 함께 가고 중국도 다녀왔습니다.
탈북민 애니 씨는 여행이 마치 오아시스 같다고 말합니다.
오아시스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막 살다가 보게 되면은 그러고 있잖아요. 막 무한 경쟁으로 좀 살다 보게 되면은 자기가 어디쯤에 왔는지 모르는데 잠깐 나갔다 오게 되면은 힐링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문화를 본다라는 거는 자기 안에 있다 보게 되면 모르는데 잠깐 나갔다 오게 되면은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각도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한국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설 연휴 기간 총 이동 인원이 4,895만 명, 하루 평균 699만 명이며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 버스 9%, 철도 3.9%, 항공기 0.6%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언론은 민족 대이동이란 표현을 쓰고 담당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민족대 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루 평균 699만 명, 설 당일에는 최대 885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열차와 시원하게 뚫린 많은 고속도로를 통해 한국인들은 고향을 방문해 성묘하고 국내 곳곳으로 여행도 다닙니다. 한국에 정착한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처음에 가장 놀라거나 낯설어하는 한국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명절 풍경입니다. 탈북민 현미 씨입니다.
그쪽은 가려면 엄청난 제약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가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가는 거니까 큰 남북한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의 일반 주민이 명절에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북한의 현실을 비교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길 나가면 이제 밖을 나가면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디를 가면 그런 이제 뭐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든지 이 지역을 벗어나려면 그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예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도 다 없고 하니까 그런 여유조차도 그런 즐기는 문화 이런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열차와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는 걸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김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시나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은 7일 VOA에 한국의 설이나 추석 등 명절 풍경은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동의 자유 풍경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안 등 특정 분야를 이유로 제약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Freedom of movement is a fundamental right. Of course, it can be limited within certain.
나라 안팎에서 여행과 사업, 취업 등의 이유로 개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유엔 회원국 국민에게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란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와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정부가 성분을 토대로 거주지와 직장을 결정하며 주거지역에서 벗어나는 일탈, 허가 없는 다른 지역의 여행, 해외여행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폴슨 소장은 북한 정부가 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계속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개선 기미는 여전히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e still hear that you need to get some kind of permission to travel.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여전히 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뇌물을 바쳐야 하며 특히 지방 주민의 평양 방문을 계속 철저히 통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것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포슨 소장은 국민이 국가의 수도를 자유롭게 방문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건 지구촌 주민들의 보편적 권리라며 거듭 북한 정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애니 씨는 북한의 친구들을 생각할 때면 가끔 자신이 자유를 너무 누리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든다며 하루빨리 친구들과 자유롭게 맥주를 마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죄책감도 들죠. 꽃이 보게 되면 다 거기서 태어나고 했는데 누군가는 나와서 이렇게 누릴 수 있고 누군가는 못 나와서 절대 평생 상상도 못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죄책감이죠. 어찌 보면 고향 떠난 지 한 10년 넘게 됐는데 성인이 되고 만났을 때 맥주 한잔 마시면서 같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로부터 100% 영토 탈환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공석 중이던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데이비드 멀패스 미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관련 국제회의가 있었군요.
네, 6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국과 함께 IS 격퇴전을 벌인 터키, 이라크,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79개국 외교장관과 고위급 강료들이 참석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미국의 입장과 시리아 상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표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과 동맹군, 시리아 민주군이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점령했던 영토를 모두 사실상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칼리프의 100%를 확보했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칼리프는 IS를 의미합니다. 네네. 이 IS는 스스로 이슬람 제국의 주권자를 뜻하는 칼리파가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를 수립해왔다고 주장해왔죠.
네. 그러니까 이르면 다음 주 정도면 뭐 IS가 완전히 격퇴됐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시리아에서 IS가 완전히 격퇴됐다면서 시리아의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는 미국이 IS를 거의 폐퇴시켰다라면서 표현을 좀 가다듬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공식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너무 일찍 말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그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해서 국내외 거센 반발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이쪽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네, 시리아에 있는 모든 미군들을 철수시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하면서 철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리아에 주둔 중인 용감한 우리 군인들에게 따뜻한 환영 인사를 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이 국제연대회의에 참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병력 철수는 중요한 전술적 변화일 뿐 임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철수 계획을 옹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IS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면서 IS를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리아 철군이 싸움의 끝이 아니며 미군과 동맹군은 IS 잔당을 뿌리 뽑고 그들을 처벌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동맹군이 IS 소탕전에 나서면서 2017년 이후 근거지의 95%에서 99%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 극소수의 잔당들이 재기를 엿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군사적 협력뿐 아니라 인도적 협력도 거론했는데요.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미국뿐 아니라 모두 다 협력해서 원조에 동참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대 회의는 지난 2014년 처음 시작돼서 정기적으로 각 나라 대표들이 만나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시리아 철군을 발표한 후에 동맹국의 고위급 관료들이 모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케냐와 피지가 새로 합류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회의를 주도해왔던 미국의 브렛 맥커크 전 IS 격퇴 담당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발해서 지난 연말 사임하는 바람에 이번 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사퇴했는데요. 시리아 철군에 대한 항의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매티스 장관, 전 장관은 미군 철수는 시기상조이며 IS 재기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중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셉 보텔 미 중부 사령부 사령관이 바로 5일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요. 이라크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현재 한 1,500명의 IS 대원들이 남아 있다면서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 IS가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에서도 최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관련 보고서를 내놨었죠.
예, 국방부 감사관이 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국방부가 이 보고서에서 이 시리아 철군 이후 IS가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점령지를 재확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번 철군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세계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데이비드 멀페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멀파이스 차관을 오랫동안 알아왔다면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 전 총재가 사임한 후에 여러 후보를 놓고 인선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는데요. 멀파이스 차관이 이 중요한 자리에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멀파이스 차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선팀의 경제 참모를 거쳐서 트럼프 행정부 입성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충실히 실행하는 데 앞장서왔고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멀파이스 후보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멀파이스 차관의 후보 지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요.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센 납세자들의 세금이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쓰이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게 하는 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멀파이스 후보는 오랫동안 세계은행의 책임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책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네, 멀파이스 차관은 그동안 세계은행이 너무 비대하고 돈을 많이 쓰지만 쓸모없는 비효율적인 기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예.
특히 세계은행의 최대 대출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빈곤국 대출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대중국 강경파인 멀베스 차관이 세계은행 총재가 되면 중국 같은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세계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축소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멀파이스 차관을 세계은행 총재에 지명을 했는데 이 언론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뉴욕타임즈는 미국 주요 은행들이 멀파이스 차관을 건설적인 개혁가라며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논란이 있는 선택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세계은행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이 멀파이스 차관이 중국의 대출 문제를 해결할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은행 비판론자가 세계은행의 수장이 되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로이터통신은 멀파이스 차관을 새 총재 후보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은행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네. 자,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 정부가 지명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네, 세계은행 이사회가 다음 달 14일까지 189개 회원국으로부터 차기 총재 후보를 추천받고요.
예.
이 중에서 3명의 후보를 최종 선발해서 4월 중순경에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최대 주주인 미국이 낙점한 후보가 세계은행 총재로 선출돼 왔고요. 또 다른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의 총재는 유럽 국가들이 선출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멀파이스 총재의 지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선출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6일 어제 주목할 만한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의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발표했는데요. 하원 정보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적 이익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쉬프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사를 확대하는 목적이 행정부 정책이 국익을 고려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대통령의 재정적 이익에 근거해서 나왔는가 점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이겨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정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새로 정법위원장이 된 쉬프 의원은 조사를 확대하는 첫 단계로 정법위원회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작성한 문건 50건을 로버트 뮬러 특검에게 넘긴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정보위가 자체적으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면서 수집한 증언들이 있는데요. 증언 녹취록들입니다. 이 공화당은 하원 정보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 녹취록을 특검에 보내기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쉬프 위원장 발표에서 뭐 특검에 건네질 녹취록보다 그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 부분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서 쉬프 위원장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 고위 관리에 재정적 기타 이익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를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쉬프 위원장은 미국 시민이 이와 관련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정보위가 대통령이나 다른 뭐 기타 고위 관리들의 재정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쉬프 위원장은 이 외부 세력, 가령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 또는 그의 회사의 재정적인 이익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움직임일 텐데요. 쉬프 위원장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뭐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쉬프 위원장이 이름을 날리려는 정치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대통령을 괴롭히는 짓이고 미국에 해를 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뭐 불편한 신기 숨기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기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조사를 확대하는 거냐라고 반문했는데요. 7일 오전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쉬프 위원장이 지적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공화당도 민주당 출신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움직임이 모두 마녀사냥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5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상 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8도, 낮에는 영하 9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 0도입니다.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강과 장전, 원산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4도, 낮 최고 영하 9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4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3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2월 7일 목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미국도 한반도 안정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일 최대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도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약속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기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데이비드 멀패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지명을 발표하며 멀패스 차관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며 매우 중요한 이 자리의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순위는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이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멀패스 차관은 오랫동안 세계은행의 책임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외 원조를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잇는 국경 다리를 봉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베네수엘라 국가수비대가 5일 베네수엘라 우레나와 콜롬비아 국경도시인 쿠쿠타를 연결하는 티엔디타스 다리에 유조 탱크와 화물 컨테이너를 배치해 도로를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5일 러시아 RTE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조 물품 전달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4일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면서 브라질과 콜롬비아로부터 들어오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안 과이도 대통령의 입헌 정부를 인정하는 베네수엘라 고위 군 장교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이스라엘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차지했던 영토를 모두 탈환했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대 장관회의에서 IS의 땅은 없고 그들은 패배했다면서 시리아와 이라크가 IS로부터 이르면 다음 주 100%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연합군이 IS가 보유한 5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탈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IS와 싸운 용감한 시리아 주둔 미군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IS가 패배했다고 선언하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전격 발표했지만 이후 국내외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IS에 대한 압박이 멈춘다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IS 세력이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양국 간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스티븐 무너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다음 주 정부 관리들과 함께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 방문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미국이 협상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3월 2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합의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들과의 오찬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달 말 해외에서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조약을 제안한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조약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새로운 조약에는 다른 나라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새로운 군축조약 체계를 위한 대화를 개최할 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